우리가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잠깐 한 절 보겠습니다. 예. 시편 78편 39절입니다. 시편 78편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만 육체에 지나지 아니하며 지나가고 다시 오지 아니하는 바람임을 그분께서 기억하셨도다. 네. 얼마 2, 3일 전인가요? 이제 방송에 크게 나왔던 그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광주 학동이라는 곳에서 그 철거하던 건물이 붕괴돼가지고 그 앞에 버스 정류장에 있던 버스를 덮쳐서 제가 들은 소식으로는 9명이 죽고 또 10수명이 중상을 입었다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왜 그 내용이 좀 더 죄송합니다. 좀 더 다가왔냐면 제가 이제 원래 전라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광주 학동 부근의 어떤 교회에서 제가 좀 지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이 멀리 있는 소식으로만 들려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버스에 타고 있다가 한마디로 날벼락을 맞은 그 아홉 명, 뭐 고등학생도 있었다고 하고 뭐 연세 드신 분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일이 생기기 1분 전까지도 몰랐을 겁니다. 1분이 뭡니까? 10초 전에까지도 몰랐겠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허무한 존재인가, 또 사람의 이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침부터 뭐 사건, 사고 이야기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주변에 그런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죠. 제 이름이 성수인데 오래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그 몸담았던 교단의 그 교회에 약간 그 자폐증을 앓는 애가 있었는데 그 애가 제 앞을 지나가더니 성수대교가 무너졌다, 성수대교가 무너졌다 하고 저를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웃고 말았는데 그때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성수대교를 통과해서 출근하는 교사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수대교가 무너졌다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그 선생님들이 원래 근무하는 그 학교에서는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두 선생님이 와야 될 시간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필시 그 빠져서 죽은 거다 해서 학교가 굉장히 침울한 이제 분위기에 젖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 부부가 학교에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 성수대교 바로 직전에 이제 차들이 막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기하고 있었는데 대기 성수대교가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돌려서 오느라고 얼마나 그 차가 많이 막혔겠습니까? 뭐 이제 그때 그랬다는 소식이 그때 뉴스로 나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굉장히 이 똑똑하고 잘난 것 같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1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고등학생 때 돈을 벌어보겠다고 어디를 갔냐면 그 인천에 인력 사무소에 갔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내 학비를 내가 내야지 하고 이제 갔는데, 그 인력 사무소에서 아이 잘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소개를 해줘 가지고 배를 타고 한참 갔는데 바다에 떠 있는 그 배가 또 있더래요. 그걸 보고 무동력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새우잡이 배인데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배 있죠. 거기에 간 거예요. 근데 거기는 들어갈 수는 있지만 나올 수는 없는 배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덩치가 좋은 분이에요. 싸움도 잘하고. 근데 이제 그 배에 들어갔는데 밤이고 낮이고 계속 일을 시키는 거죠. 새우 잡는 그 일을. 그물 끌어올리고 이런 거 정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너무 힘드니까 선장님께, 선장님 저 좀 보내주십시오. 그 선장님이 새로운 사람 오면 보내줄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그 배에 갇힌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이 학생이 망망대해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쩌다가 이 신세가 됐을까? 제발 이 배에서 벗어나서 다시 육지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만약에 걸을 수만 있다, 저 바다 위를 걸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인천으로 갈 텐데. 막 탄식을 하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나는 이 배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연약한 몸에 갇혀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배가 아무리 있어도 내가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이 배가 무슨 상관이야? 가면 되는데, 아, 나는 연약한 몸 안에 갇혀 있는 존재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중국의 선교사로 갔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저런 형편들이 문제고 어려움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우리가 그걸 이길 힘이 있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죠? 예. 네. 앞에 닥칠 일 미리 다 할 수 있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미래의 일을 알 수만 있다면 나는 주식을 살 거야. 요즘 뭐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식과 코인 광풍에 빠져 있죠. 그래서 누가 막 며칠 만에 뭐 몇천만 원, 몇억을 벌었다 이제 그런 소리를 듣고 너도 나도 뛰어들어서 아마 대다수는 돈을 이제 잃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뭐 안 되는 사람은 꼭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팔고 그렇잖아요. 아니다. 아, 내릴 때 사고 오를 때 팔고. 아니다.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아,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팔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면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죠? 내일 있을 일만 알아도 엄청난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내일 일을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8편 39절에는 그들이 다만 육체에 지나지 아니하며 지나가고 다시 오지 아니하는 바람임을 그분께서 기억하셨도다. 우리는 바람과 같은 존재다. 시편 90편 10절 12절을 보면 우리의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횟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사람이 70, 80년 사는데 그것도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금방. 우리 애들이 저보고 그래요. 야, 우리 아빠가 벌써 이제 흰머리가 희끗희끗하구나. 애들이 그래요. 항상 무서운 아빠로만 알다가 약간 동정심이 생기나 봐요.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많은 사람이 내가 오랜 세월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날수가 얼마나 되는지 세어본다면 우리가 전에 없던 지혜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오늘 드린 내용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신 부분들이고 또 공감하시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내가 좀 똑똑하고 배운 게 많고 남보다 아는 게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 저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뭐 좀 안다고 교만하고 거만한 태도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 듣고 받고 은혜를 입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비판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 굉장히 많지요? 막 하나님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뭐 어찌 이런 일이 있어? 이제 그렇죠? 막 그렇게 하나님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자기가 더 옳다는 거지. 하나님보다. 내 판단이 더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데 마음이 더 높은 데 있으니까 흘러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의 작은 그 보잘것없는 판단으로 하나님 비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지지난주였습니까? 우리 장영민 형제님께서 노아의 방주와 안식에 관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노아의 방주가 지금으로부터 약 4,400년 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분이 이 배를 타는 분이었는데 자기는 노아의 방주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을 갖게 됐대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냐 질문을 했더니 배는 가장 안정적인 배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 길이가 있잖아요. 높이의 10배. 배 높이의 10배가 그 길이가 10배가 되는 배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높이가 5m다. 그러면 길이는 몇 m가 돼야 됩니까? 50m. 예, 그게 가장 안정적인 배의 그 비율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너비. 너비는 길이의 너비의 5를 곱하면 6을 곱하면 배 길이가 나올 때. 근데 이 성경에 어느 날 보니까 그 노아의 방주의 배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배의 비율이더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높이가 30규빗이었습니다. 길이는 몇 규빗이 돼야 되겠습니까? 300규빗. 정확하게 300규빗이에요. 그 다음에 배의 너비. 너비는 50규빗. 50에 6을 곱하면 300이 되죠. 그러니까 6대 1이 된 거죠. 그 배 비율이. 그래서 자기가 그 이제 그 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배울 때 그 비율을 배웠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4,400년 전에 지어졌던 노아의 방주가 정확하게 그 비율에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깜짝 놀랐대요. 이 100m 이상의 배가 이제 그 현대에 들어와서요. 100m 이상의 배가 지어진 게 얼마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근데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 배를 지었는데 그 배의 비율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4,400년 전에 노아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배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과학이 발전해서 알아낸 수치보다 더 정확하게 맞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자기는 성경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랍니다. 노아가 무슨 배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었을 거고, 그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배의 비유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만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연구를 해보니까 노아의 방주에 대로 만들면 30m 높이의 파도를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몇 메타요? 30m 높이 여러분 파도 만나보셨어요? 파도는 4, 5m만 해도 굉장히 높은 파도입니다. 근데 30m의 파도를 이겨낼 수 있었던 배가 노아의 방주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 저는 오늘 왜 주의 만찬 한다고 해놓고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느냐. 오늘은 제가 그 피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이제 빵에 함께 하셨는데 말씀이 마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즙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피에 대해서 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피 하면은 좀 뭐가 생각나십니까? 피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아무 생각도 안 떠오릅니까? 피 하면은 좀 막 끔찍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섬찟하고 끔찍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큰 상처가 난 그런 게 막 떠오르시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떠오릅니까? 피 하면 큰 사고 뭐 이런 것도 떠오를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죽음이 떠오르죠. 피하면 죽음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피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좋은 느낌이 아니죠. 피하면 약간 이렇게 거부감이 느껴지고 부정적인 이 인상이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피입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피를 보혈이라고, 뭐 아무 피나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보혈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우리가 이 피에 대해서 조금 그냥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요.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의 생명, 우리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죠. 이 대통령이 이제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했어요. 다른 대통령에게. 그래서 전 세계에 모범이 됐다고 합니다. 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대통령직에 물러나서 살고 있었는데 67세 되던 해에 이제 그날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이분이 승마, 승마로 산책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약간 우리 치고 치면 몸살 감기 같은 게 왔는데, 전직 대통령이니까 뛰어난 의사가 항상 곁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의사가 와가지고 진맥을 보고 하더니, 대통령에게서 피를 뽑아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혈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피를 뽑아내는 것이 이병 치료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 그게 굉장히 의학적으로 이게 좋은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사가 워싱턴, 조지 워싱턴의 피를 뽑아냈습니다. 근데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의사를 또 불렀어요. 그래서 세 명의 의사가 와서 피를 계속 뽑아냈는데, 우리 몸 안에 보통 피가 어느 정도 있느냐? 4에서 5리터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페트병에 보통 1.8리터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 페트병으로 두개 이상? 두개반 정도? 뭐그 정도 이제 보통 사람 몸에 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의사 세 명이 피를 얼마나 뽑아냈냐면, 약 2.5리터 피를 뽑아냈대요. 조지 워싱턴 그전 대통령의 피를. 그래서 이 대통령이 죽었습니다. 병명은 뭐였느냐? 인후염이었어요. 이 목적이 좀 부은 건데, 세상에 그거는 죽을 병이 아니에요. 근데 왜 죽었냐? 피를 뽑아내가지고. 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어렸을 때부터 병 치레를 많이 했는데, 그 병은 다 이겨냈는데, 왜 죽었느냐? 치료받다 죽은 거예요. 치료법 때문에. 그 치료법이 뭐였느냐? 피를 뽑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조지 워싱턴 그전 대통령이 죽어가던 머리맡에 성경책이 한권 있었다고 해요. 그 성경책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절 알았으면 의사들이 피 뽑았겠습니까? 절대 안 뽑죠. 그러니까 살 사람을, 그것도 뭐 일반인도 아니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분이 그런 치료법에 의해서 죽었단 말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살인 행위죠.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유용한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었고, 최고의 의사들이 그 치료법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오면 나는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치료법이 지금 와서 보면 치료법이 아니라 살인이 된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가장 옳다고 하고 주장하고 뛰어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가보면 잘못된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모든 생각을 다 버려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미련한 자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생명이 피에 있다는 이야기를 좀더 드리자면, 이 요즘은 이제 그 TV에 그 채널 수가 굉장히 많고, 또 건강 상식이나 의학 상식, 그런 그 건강에 대한 방송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요즘은 웬만한 분들은 다 반의사 다 되셨어요. 맞죠? 그래서 이제 가장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 운동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합니다만은, 이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된다. 건강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혈액 속에 있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혈액이 하는 일이 뭐냐? 영양분하고, 장에서 흡수된 영양분하고 폐에서 들어온 산소를 우리 그 세포 세포마다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양분하고 산소를 세포에 공급해주고 그 세포에서 이제 그 연소되고 남은 그 가스, 이산화탄소나 그 노폐물들, 독소들을 다시 가지고 나와서 몸 밖으로 이제 배출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피기 때문에 그 혈액순환이 잘 되면 그죠? 산소 공급도 잘 되고 영양 공급도 잘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안 좋은 거 배출하는 것도 잘 되는 거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 당연히 그 사람은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든 사람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혈액순환이 좀 잘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안 좋은 물질이 많이 배출될 거고 이제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피가 우리 몸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제가 한번 그 DL 무디 그 연구소에서 만든 그 영상물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무디 과학원이라는 데서 만든 영상물인데.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피 속에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적혈구라고 하는 거, 그죠? 백혈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제 적들에게 방어하는 시스템이라면, 적혈구는 이제 그 산소나 그 다음에 영양분을 세포에 공급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과학자들이 뭘 연구했냐면, 적혈구가 어떤 형태일 때 이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가 그 자료를 이제 다 연구해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슈퍼컴퓨터죠. 거기다가 넣은 거예요. 어떤 모양의 형태일 때 가장 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느냐. 그래서 컴퓨터에 넣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찍찍찍찍 하고 이제 모양이 나온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걸 딱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보여준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그 던킨 도너츠 그 모양이 있죠. 예? 던킨 도너츠 아십니까? 가운데, 위아래 가운데가 싹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동그랗게 된 원형인데, 예, 가운데가 살짝 들어가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적혈구, 우리 몸 안에 있는 적혈구가 그 모양하고 동일한 모양이랍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현대 과학이 연구해서 뽑아낸 가장 최고의 자료인데 보니까 이미 우리 몸 안에 있는 적혈구는 그 완벽한 모양을 하면서 우리 안에서 계속 일을 해왔고 지금도 우리가 그 적혈구의 운동에 의해서 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비한 일이 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특별한 일도 신비한 일이지만 우리 몸 자체가 신비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자체가 우리가 자세히 깊이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신비해요. 여러분 로봇을 우리처럼 만들라고 해봐요 되나? 예, 어떻게 코로 그 산소를 흡입을 하면 거기는 산소가 그저 폐를 통해서 그 피 속에 적용돼가지고 그 뭡니까 몸에 돌아서 각 그 세포에게 다 전달되고 그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또 산소 태우고 나면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또 싣고 또 나와가지고 또 폐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하고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 딸이 간호사인데요. 그 여러분 간호사들이 주사 놓을 때 먼저 뭘 한번 하죠? 이 주사기를 한번 딱 해가지고 한번 좀 나오게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주사 놓을 때 공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 혈관 속으로. 그렇죠?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여러분 산소는 공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산소가 우리 몸 안에 다 들어와서 공급이 되냔 말입니다. 그게 혈액 속에 철 성분이 들었어요. 철. 그것이 미묘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산소가 피 속에 들어가도 혈액의 흐름을 막지 않도록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 우리 몸 안에 있는 하나하나를 세심하고 세심하게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와 능력에 의해서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주식과 코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신비, 하나님의 신비가 이미 우리 안에 가득 넘치는데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마음이 높으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비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증거를 찾을 필요도 없이 우리가 노아의 방주나 이 적혈구의 모양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뭐 코인하고 주식하는 것을 제가 무조건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것으로 직업을 삼는 분들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안목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흘린 피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 이제 육체에 있는 피는 우리 육체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었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레위기 17장 1절을 보시면요. 17장 11절이었던가요? 거기 보시면 예.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예수님은 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시기를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길, 씻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죠. 생명이 피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요즘은 이제 그 영화를 보는 분들이 많지 않던데 이제 제가 청년 때 휴거라는 영화가 유행했었습니다. 근데 그 휴거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있고 여자 주인공의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수의사예요. 근데 이 남자친구가 동물원에서 일을 하다가 코브라에게 물리게 됩니다. 코브라는 독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브라에 물려서 이제 정신을 잃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병원에서 코브라 독을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내보냈는데 그 코브라에 물렸는데 이겨낸 적이 있는 땅꾼의 피를 급하게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에 내보냈는데 전에 이제 땅꾼들은 뱀을 많이 만지니까 그 코브라에게 물렸는데 이겨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꾼을 급하게 헬리콥터로 이제 그 데려와 가지고 그 코브라에 물린 수의사에게 그 수혈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살아나 가지고 이제 집에 와 있는데 목사님이 그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수의사에게 묻기를 당신은 코브라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살아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코브라의 독보다 약하니까 자기가 뭘 해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살아서 이 자리에 있나요? 예. 그 코브라의 독을 이긴 적이 있는 땅꾼의 피를 수혈받아서 그것이 오늘 저를 살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맞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해서 산 것이 아니라 땅꾼의 피를 수혈받아서 당신이 산 겁니다. 믿음의 비밀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더니, 아, 알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죄송한 말입니다. 바보 도 터지는 소리란 말이죠. 그죠? 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도 다 스쳐 지나간 거예요. 근데 막상 자기가 코브라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자기 몸 안에는 그걸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죽어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코브라의 독을 이겨낸 적이 있는 땅꾼의 피가 이 사람 몸속에 들어오니까 그 피가 이 사람을 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길은 단순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찢기시고 흘려주신 피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내야 되는 거라면 어려운 거고 불가능하겠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것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걸 시인할 수 있는 겸손한 태도만 있다면 그건 받아들이는 건 너무 쉬운 것입니다. 내가 음식을 장만하려고 하면 어렵죠. 전 지금도 요리를 할 줄 모릅니다. 아마 계란 후라이나 라면 정도는 제가 끓여 먹을 수 있어도 전 요리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루 세끼 꼬박꼬박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장바다가 요리해서 상까지 딱 차려주면 저는 가갖고 딱 먹기만 하면 되거든요. 구원이라는 거는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어렵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고 잘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위치로 마음이 내려오면 그 은혜와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기념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황송해요. 뭐가 황송하냐? 우리 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그 미물 아닙니까? 하나님 보실 때 흙으로 만든 피조물에 불과해요. 예?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 거기다가 교만해 갖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 등 돌리고 떠났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내려오셨다. 그리고 그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비난받으시고 정죄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또 그 사실을 전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또 안 들어, 인간들이. 그런데도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딥니까? 베드로서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죠. 에휴, 하나님이 뭐 심판한다고 하더니 뭐 히틀러 때부터 그 이야기 있었는데 뭐 지금도 안 하네. 그죠? 에이, 심지어는 믿는 신자들마저도 아이고 뭐 주님 오신다 오신다더니 내가 죽을 때까지도 안 오실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벌써 심판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 얻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 이 일을 더디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첫 번째 덕목이 뭐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예요. 주님이 사랑하셔서 오래 참고 계시는 건데, 에휴, 뭐 온다고 하시더니 이렇게 더디게 오셔. 그러면서 주님이 참고 기다려주시는 시간을 주님 불신하고 비판하면서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 내용을 다 알게 되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버림받는 사람 특징 마지막에 하는 것이 뭐예요? 유구무언이언을.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 빵과 잔을 대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인데, 아직까지 이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도 이 믿음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겸비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입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